우리의 일상에서 천상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탁월한 영성신학자인 유딘 피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장차 다가올 종말을 현재 연습하는 것이며 미래의 천국이 현재로 들어오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미래의 천국을 현재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4장에서 이제 땅에 대한 환상에서 하늘에 대한 환상으로 옮겨갑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장이죠. 일곱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후에 이제 4장부터 시작하여 10장에 이르기까지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4장과 5장은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요한만이 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그 천상의 예배를 미리 볼 수 있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천상의 예배를 지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경험한다면 우리가 지상에서 천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원토록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따분한 예배를 영원히 드린단 말인가? 갑자기 천국에 가고 싶지 않는데? 그것은 예배에 대한 오해죠.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천상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루한 것이라면 천국이 될 수 없겠죠. 지상의 예배는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결코 지루한 것이 될 수 없으며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릴 때 기쁨과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일이 될 것이고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요한이 첫 번째 바라본 것은 하늘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누군가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앉으신 분은 벽옥과 홍옥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다. 보좌를 둘러싼 무지개와 함께 그 찬란한 보석에서 빛이 빛깔을 내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그 영광과 그 존귀하신 주님을 묘사한 것입니다. 무지개는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당장 진멸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진노를 자제하신다는 약속으로 주신 징표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24라는 숫자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더하면 24명입니다. 이것은 옛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합하는 것으로 모든 시대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보좌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배자들이 보좌 앞에 나가려면 이 바다를 지나야 합니다. 이 바다를 지나면서 천국의 백성들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듯이 천국의 백성들은 수정같이 맑은 바다를 건너 보좌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둘레는 또 대표적인 동물들, 네 생물들이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보좌 둘레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네 생물은 창조 세계의 모든 생물을 대표합니다. 가장 품위 있는 것을 상징하는 사자와 가장 강한 것을 상징하는 황소와 가장 지혜로운 것을 상징하는 사람과 가장 민첩한 것을 상징하는 독수리. 이 생물이 모두 보좌를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이는 모든 창조 세계의 만물이 보좌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모든 생물들, 존재들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 그분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4장 5장에서 바로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5번의 노래가 드려집니다. 천상의 예배에서는 찬송이 주로인 내용입니다. 지상의 예배에서는 설교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함인데 이제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존재하기에 또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계시기에 이제 모든 성도들, 모든 만물들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지상의 예배에서도 예배가 단지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설교는 영향력이 있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교의 내용과 영향력을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러므로 이 찬송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가사 하나하나에 곡조 있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노래는 내 생물의 노래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24장로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세 번째 노래는 생물들과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합창을 합니다. 네 번째 노래는 천사들의 노래죠. 5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다섯 번째 노래는 모든 만물이 합창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또 5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노래의 내용은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다섯 번의 노래가 반복이 되지만 그 노래의 내용은 새롭지 않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지혜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지만 천국은 결코 지루하거나 그 내용에 반감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어떤 위대한 지도자를 추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어느 지도자는 훌륭한 지도자이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을 때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어떤 인간의 지도자를 계속 높이면서 5분, 10분, 30분, 1시간, 하루 종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한 거 아닌가? 사람이 그렇게 계속 찬양을 받을 수 있는가? 맞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떤 지도자를 할지라도 그 지도자를 예배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지도자를 영광스럽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의 지도자로서는 위대할지 모르지만 모든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감사를 그 지도자께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도자는 인간의 지도자로서의 그 수준의 귀함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지도자를 추앙하고 그 지도자께 영광을 올린다면 그건 신격화되는 거죠. 세상에 어떤 독재자들은 자신의 집권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저 북한의 지도자들은 신격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의식화하고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나 사람들은 알죠.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알 겁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정말 마음에 원해서 그러는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인간의 어떤 지도자도 그런 독재자가 아닐지라도 정반대로 참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떤 지도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루 종일 노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이 말릴 거예요. 됐다, 그만 좀 해라. 그러나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루 종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여러분 하루 종일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놀랍게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영혼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늘의 기쁨이 임합니다. 왜일까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거부감이나 지루함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시간을 내서 한 시간 동안 계속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물론 목소리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으로 충만하게 흘러넘칠 것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이죠.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을 찬양하는 그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천상의 능력과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4장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은 바로 첫 번째 노래인 네 생물들의 합창과 두 번째 24장로들의 경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9절의 말씀도 함께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생물 각각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둘레와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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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 생물들이 영원토록 사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그랬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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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을 내 생물들이 사중창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예배 볼 기분이 아니야. 예배를 잘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내 감정이 기분 좋으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이고 기분이 상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예배라면 그분은 참된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내 기분과 내 상황을 뛰어넘어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감정을 뛰어넘어야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한가하게 예배드릴 상황이냐? 이 말도 잘못된 예배가 아닙니다. 상황에 흔들린다면 예배가 아니죠.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이 진정 영광받으실 분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때로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임과 집회와 예배를 혼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임과 집회는 사람들의 주장과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만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므로 우리의 감정과 모든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집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에서 예배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전쟁 끝날 때까지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합니까?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어떻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전쟁의 한복판이라도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예배가 됩니까? 됩니다.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배는 참되게 드려져야 하는 것, 그것은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 이 내 생물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천사들이 고백한 것처럼 존귀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예배로 들어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상황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서는 24장로들의 경배가 나옵니다. 10절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24장로들의 경배는 이 예배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줍니다. 내 생물들의 예배와 천사들의 예배보다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예배의 메시지는 똑같으나 차이점이 있는데 내 생물들과 또 천사들에게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여주신 면류관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내 생물들과 천사들은 내려놓을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면류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얼마나 고귀하게 여겨주셨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이죠. 다른 모든 생물들은 그저 존재하는 그대로입니다. 천사도 지음받은 그대로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 이 창조된 인간만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창조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신 것이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약속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우리의 머리에 쓰는 금면류관을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것은 인간의 존재가 그처럼 고귀하고 다른 어떤 생물과 천사 또 흠모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많은 면류관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여겨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24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또 면류관이 있다고 하면 또 상처받는 분이 있죠. 이 세상에서도 상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또 천국에 가서도 또 면류관 쟁탈전을 해야 되나? 여러분 오해를 푸십시오.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는 경쟁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내가 상을 받지 못하면 상처받고 열등감을 느끼지만 천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면 그것이 나의 상인 것처럼 기뻐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했죠. 천국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을 마치 자신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이 거부감이나 상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참된 예배란 무엇입니까? 일사장로들이 면류관을 주께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가 쓰는 면류관조차 초점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초점이 되고 높임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상실을 겪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실을 겪는 것, 그것은 천상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연습을 이 땅에서 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천국에 관한 판타지 소설이 있죠.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경험하는 일들을 상상으로 꾸며낸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버스를 탄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서 자신들이 지상에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한 중년 여성이 천국으로 올라왔는데 그 여성은 지상에서 살 때 아들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아들을 만나기 위해 천국으로 가는 버스를 탄 것입니다. 천국에 도착했을 때 그 여인의 오빠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여인은 천국 문 앞에서 오빠에게 즉시 아들을 보게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우리 아들이 여기 있죠. 그런데 왜 나를 마중 나오지 않았나요? 내가 온다는 걸 몰랐나요? 오빠가 말합니다. 얘 아직은 안 된단다. 지금 너의 상태로는 그 애가 너를 볼 수도 없고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단다. 너에게, 넌 아직 그 애에게 보이지 않아. 여인이 말합니다. 그럼 언제 아들을 볼 수 있는 허락이 떨어질까요? 오빠가 말합니다. 그건 허가의 문제가 아니다. 허가를 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당장 너에게 달려올 것이다. 그러면 내 몸에 살을 좀 붙여야 돼. 참 이 비유적인 표현, 이제 살을 좀 붙여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단지 마이크를 만나기 위한 아들의 이름이죠. 수단으로만 취급하고 있어. 몸에 살을 붙이는 치료를 받으려면 오직 하나님만 원하는 법을 배워야 해. 여인이 말합니다. 오빠, 오빠도 애 엄마라면 그런 말 못할 거예요. 다시 오빠가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애 엄마이기 전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엄마도 될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는 너와 자식의 관계보다 더 오래된 것이고 더 친밀한 것이란다. 여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절 사랑하신다면 아들을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절 사랑하는데 왜 아들을 빼앗아 가신 거죠? 오빠가 말합니다. 인간들끼리는 서로를 오랫동안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 마이크를 데려가신 건 널 위한 일이기도 했단다. 자식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을 더 나은 감정으로 변화시키려고 했던 거야. 내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사랑으로 마이크를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다른 피조물들을 사랑할 수 없단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치료법은 내 사랑의 대상을 가져가는 것뿐이었다. 여인은 절규하며 말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잔인한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저보다 더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저와 아들을 갈라놓은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아요. 나와 아들을 떼어놓을 권리는 하나님께도 없어요. 아들은 영원히 내 거예요. 그렇게 절규합니다. 이렇게 쭉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궁금하시면 책을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오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도 이 아들에게 내가 있어야 아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넌 아직 아들을 볼 수 없다. 내 몸에 살을 더 붙여야 된다. 네가 이 천국에서 아들을 보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법을 배운다면 아들을 만날 수 있어. 이 소설의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해 줍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면 그것이 기쁨의 능력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해할 수 없는 상실을 허락하시는가? 이 땅에서 천상을 연습하게 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욥처럼 주신다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냐도 여호와시요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것이 참된 예배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일상에서 천상을 바라봅니다. 천상의 예배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토록 집착했던 자기 자신과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 우리에게 주어졌던 영광과 모든 존귀의 면류관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를 통해 천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날마다 연습하고 경험하는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일상에서 천상을 날마다 누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